평론 2.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창설됐는가? 서두. 중국의 설문해자에 따르면 당이라는 한자는 상과 흙이 결합된 회의자로 검은 것을 숭상한다는 뜻이다. 중국어 당과 당인에는 폄하하는 뜻이 담겨 있다. 공자는 군자는 장중하되 다투지 않고 어울리되 편당을 짓지 않는다고 했다. 논어 주석에는 서로 도우면서 허물을 감싸는 것을 당이라고 한다고 풀이한다. 중국 역사에서는 정치적 소집단을 흔히 붕당이라고 했고 중국 전통문화에서는 좋지 않은 개념인 호분구당과 당이 같은 뜻으로 쓰였는데 이는 패거리를 짓고 사익을 꾀한다는 의미와 직결된다. 왜 근대 중국에서 공산당이 나타났는가? 그들은 어떻게 세력을 얻어 정권을 탈취했는가?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에게 역사는 중국 공산당을 선택했고 인민도 공산당을 선택했으며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고 끊임없이 주입해왔다. 과연 중국 인민이 공산당을 선택한 것일까? 아니면 공산당이 사익을 위해 당을 만들어 중국 인민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한 것일까? 우리는 역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오랜 역사를 지닌 중화대지는 청나라 후기부터 민국 초기까지 거대한 외부 충격과 내부 변혁을 겪으면서 사회는 혼란과 고통 속으로 빠져들었다. 많은 지식인과 애국지사는 나라를 구하려는 우국충정이 넘쳤다. 하지만 국난과 혼란 속에서 그들의 실망은 완전한 절망으로 변해갔다. 병이 있으면 백방으로 의사를 찾듯이 그들은 중국 밖에서 영단 묘약을 찾기 시작했다. 영국식이 안 되면 프랑스식으로 바꿨고 프랑스식이 안 되면 다시 러시아식으로 바꿨으며 심지어 극약 처방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중국을 부흥시킬 기세였다. 오사운동에서 바로 이런 절망감을 여실하게 표현했는데 어떤 이는 무정부주의를 주장하고 어떤 이는 공자를 타도하자고 하며 또 어떤 이는 서양 문화를 도입하자고 했다. 한마디로 말해 중국 전통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중용 지도를 반대하며 지름길로 가는 것에 급급해 모든 것을 때려부수기를 주장했다. 그들 중 급진주의자는 한편으로는 나라에 이바지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는 구제할 길이 더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이상과 의지를 굳게 믿고 자신들만이 역사를 발전시킬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바 그것은 바로 혁명과 폭력에 대한 거대한 열정이었다. 서로 다른 기회가 여러 사람에게 같지 않은 이론과 학설, 노선을 가져다 줬다. 마침내 한 부류가 소련에서 온 공산당 연락인을 만났다. 폭력혁명으로 정권을 탈취한다는 마르크스 레닌 사상이 그들의 조급한 정서에 맞아떨어졌고 나라와 국민을 구하려는 그들의 염원에 전적으로 부합했다. 그들은 완전히 생소한 외국 사상을 중국에 끌어들였다. 코민텔은 제1차 대표대회에 참석한 중국 공산당 소속 참가자는 총 13명이었는데 나중에 일부는 죽고 일부는 도망갔다. 어떤 이는 일본의 투항에 매국노가 됐고 또 어떤 이는 중국 공산당을 이탈해 국민당에 들어감으로써 이른바 반역자 혹은 기회주의자가 됐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집권할 때는 마오쩌둥과 둥비우만이 중국 공산당에 남아있었다. 중국 공산당을 창당한 이런 사람은 당시에는 그들이 초청한 이 러시아에서 온 신령이 사악한 악령이고 그들이 찾은 나라를 부강케 할 처방약이 극약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혁명에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련 공산당 정권은 이미 중국의 야심을 품고 있었다. 1920년 소비에트 러시아는 코민텔은 극동서기처를 세워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공산당 건립 사업을 담당하게 했다. 책임자 수멜스키와 부책임자 보이틴스키는 천두슈와 함께 중국 공산당을 세우기 시작했다. 1921년 6월, 그들은 코민테른에 극동서기처 중국 지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중국 공산당이 코민테른의 한 지부임을 밝혔다. 1921년 7월 23일, 니콜스키와 마링이 조직하여 중국 공산당이 정식으로 창립됐다. 이로써 공산주의 운동이 실험적으로 중국에 도입되었고, 공산당의 생명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려 함으로써 중국의 끊임없는 대재앙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1. 공산당이 일어선 역사는 전 세계 사학을 집대성한 과정. 5천년 문명 역사를 지닌 중국에 중국 전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산당을 이식하고 외래 악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대동사상으로 민중과 애국하고자 해도 길이 없는 지식인을 기만하고 또 레닌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된 공산주의 이론을 한 단계 더 왜곡했다. 또 이 왜곡한 이론을 근거로 그들의 통치에 불리한 모든 전통과 가치 그리고 모든 사회계층과 인사들을 소멸했다. 중국 공산당은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면을 끌어들여 신앙을 파괴하고 공산주의를 들여와 무신론을 심화하고 사유제를 부정했으며 또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도입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 공산당은 중국 제왕제의 가장 나쁜 면만을 계승 발전시켰다. 중국 공산당이 탄생하고 성장한 역사는 전 세계 사학을 집대성한 과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그들의 중국 특색인 9개 유전자, 즉 사학, 기만, 선동, 투쟁, 강탈, 깡패, 이간질, 소멸, 통제를 완벽하게 갖추었다. 따라서 이런 유전자를 끊임없이 계승하고 수단과 악성의 정도 또한 위기 속에서 더욱 강화되고 발전했다. 1. 첫 번째 유전자, 사악.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사악한 외피를 걸쳤다. 마르크스주의가 당초에 중국 공산당원을 유혹한 것은 폭력혁명으로 낡은 국가기구를 때려부수고 무산계급 정권을 수립한다는 구호였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근본적인 사악성이다. 마르크스주의 유물론은 사실 편협한 생산력과 생산관계, 그리고 잉여가치의 경제학이다. 자본주의가 아직 발달하지 않았을 때 자본주의 멸망과 무산계급의 승리를 일방적으로 예언한 것은 이미 역사와 현실에 의해 부정됐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무산계급 폭력혁명과 무산계급 독재는 강권 정치와 무산계급 통치론을 주장하는 것이고, 공산당 선언은 계급 대립과 계급 투쟁으로 공산당의 역사관과 철학관을 논술한 것이다. 또 무산자는 기존의 전통 도덕과 사회 관계를 타파하고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투쟁의 목적으로 삼았다. 처음부터 공산주의를 모든 전통과 대립하는 위치에다 놓고 시작한 것이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폭력을 배척한다. 폭력은 사람을 포악하게 만든다. 본성에서 비롯된 이러한 인간의 공통적 특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공산당의 폭력학설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그것의 폭력학설은 이전의 어떤 사상, 철학, 전통과도 실질적인 연원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천지간의 근거 없이 날벼락처럼 떨어진 알 수 없는 공포체계다. 이런 사악한 관념은 인간이 하늘을 이긴다는 전제하에 인위적으로 세상을 개조하려고 한다. 공산당은 전 인류 해방, 세계 대동이란 이상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다.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나 큰일을 해보려는 사람은 공산당에 쉽게 속는다. 그들은 하늘이 위에 있음을 망각한 채 인간 천국을 세운다는 그럴듯한 거짓말 속에서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는 징벌 전쟁 중에서 그들은 전통을 멸시하고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찮게 여겼다. 인간이 만들어낸 공산주의 세계를 그들은 진리로 받든다. 그래서 가슴에 뜨거운 피가 끓으니 진리를 위해 투쟁한다고 부르짖는다. 공산당은 이런 절대적이고 황당한 이념으로 인간과 하늘의 연원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그들의 조상, 민족 전통과 혈맥의 끈도 끊어버린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산주의에 헌신할 것을 호소하면서 공산당의 학살 에너지를 강화해 나간다. 2. 두 번째 유전자, 기만. 사악이 바른 신으로 위장하려면 기만해야만 한다. 사악은 반드시 기만하게 되어 있다. 공산당은 노동자 계급을 이용하기 위해 그들을 가장 선진적인 계급, 지극히 공평하고 사심이 없는 계급, 영도 계급,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선봉대 등으로 치켜세웠다. 그리고 농민을 이용할 때는 빈농이 없으면 혁명이 없고 그들을 타격하는 것은 곧 혁명을 타격하는 것이라고 그들을 찬양하면서 경자 유전 원칙을 약속했다. 공산당은 또 자산계급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무상계급 혁명의 동반자라고 치켜세우며 민주공화를 세운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공산당이 국민당의 토벌당을 위기에 놓였을 때는 중국인은 중국인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외치며 국민당의 영도에 복종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항일전쟁이 끝나자마자 국공내전을 발동하여 국민당 정권을 뒤집어 엎고 정권을 수립한 후에는 곧바로 자산계급을 쓸어 없앴으며 마지막에는 노동자와 농민을 철저한 무소유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만들었다. 통일전선은 공산당의 가장 전형적인 기만술책이다. 내전에서 이기기 위해 공산당은 지주 분홍과 같은 일부 계급의 적에게 과거에 썼던 방식, 즉 지주 분홍 일가족은 반드시 몰살해야 한다는 정책을 바꿔 일시적 통일전선 구축 정책을 채택했다. 1947년 7월 20일, 마오쩌둥은 소수 반동분자를 제외한 지주계급 전체에 대해서는 태도를 완화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적대분자를 줄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한 후에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갔고 지주와 분홍은 이전처럼 집단학살의 운명을 면치 못했다. 이처럼 공산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당이 민주당파를 이용할 때는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상호 감독하며 서로 마음을 트고 영욕을 함께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하지만 진정으로 그것의 사상과 언행, 조직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소멸했다. 마르크스와 레닌, 중국 공산당 지도자 모두 공산당 정권은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다고 했다.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선천적인 독재주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전제주의 배타성 때문에 정권을 탈취할 때는 물론 정권을 장악한 이후에도 다른 정당이나 단체와 진솔하게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다. 이른바 느슨한 시기에도 기껏해야 허울뿐인 꽃병 대우만 했다. 역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공산당이 한 약속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고 공산당이 한 보장은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는다. 누가 공산당을 믿으면 그로 인해 목숨을 내줄 것이다. 는 것이다. 3. 세 번째 유전자, 선동. 공산당은 증오심을 교묘하게 조장해 서로 투쟁하게 만든다. 기만은 선동하기 위한 것이다. 증오하지 않고는 투쟁할 수 없으므로 증오가 없으면 증오를 만들어낸다. 중국 농촌에는 뿌리 깊은 토지 종법 제도가 있어 공산당 정권 수립의 근본적인 장애였다. 원래 농촌 사회 구성은 조화로운 사회였고 지주와 소작농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공생관계였다. 어느 정도 상호 의존적이던 이런 관계가 공산당에 의해 계급 대립, 계급 착취 관계로 바뀌었다. 조화가 적대, 증오, 투쟁으로, 합리가 불합리로, 질서가 혼란으로, 공화는 독재로 바뀌었다. 박탈을 주장하고 재물을 탐해 살인하고 지주와 분홍을 죽이는 것 외에 그들 가족까지 죽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남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낮에는 가져왔다가 저녁에 다시 지주 집에 되돌려주는 농민이 적지 않았는데 공작대에 발각되면 이들은 계급적 자각이 높지 않다는 비평을 받았다. 중국 공산당이 선전했던 오페라 백모녀의 주인공은 원래 선고이고 이야기 주제도 억압받는 내용이 아니지만 중공 군대의 문공단 책임자는 계급적 증오를 부추기는 연극 오페라 발레로 변형각색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을 때 정작 공산당은 항일하지 않으면서 국민당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고 항일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 심지어 국난이 눈앞에 닥쳤을 때도 사람들을 선동해 국민당 정부를 반대하게 했다. 집단과 집단, 부류와 부류 사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켜 서로 죽이게 하는 수법은 공산당 운동의 전형적인 수단이다. 95% 대 5%의 계급 구분 공식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공산당은 일련의 정치 운동에서 끊임없이 이 수법을 발전시키면서 충분히 활용했다. 95% 안에 들면 안전하고 무사하지만 5% 안에 들면 투쟁 대상인 적이 된다. 따라서 95%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공포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살 길을 찾는 방법이 됐고 낙정하석이라는 말처럼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듯 자기의 살 길만 찾는 것이 사회 기풍이 됐다. 4. 네 번째 유전자, 깡패. 공산당은 깡패 건달들로 기본 대오를 구성했다. 깡패의 기초는 사악함이고 사악은 깡패를 활용해야만 한다. 공산혁명은 깡패 건달들의 봉기였고 고전적 파리코미는 순전히 사회 불량배들의 살인, 방화, 때리고 부수는 약탈이었다. 마르크스조차도 룸펜 프롤레타리아를 하찮게 봤고 공산당 선언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룸펜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낡은 사회의 최하위에 있는 부패한 이 계층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수동적으로 휘말리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활 처지 때문에 기꺼이 반동적인 음모에 매수될 것이다. 마르크스와 앵게스는 농민은 천성적으로 분산성과 우매성을 타고났고 심지어 계급이라고 불릴 자격도 부족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의 것들을 악한 측면에서 더욱 발전시켰다. 마오쩌둥은 건달 깡패는 여태껏 사회에서 버림받아온 무리지만 농촌혁명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철저하며 가장 확고한 자들이다 라고 했다. 실제로 룸펜 프롤레타리아는 중국 공산당의 포악성을 강화하고 또 초기 농촌 소비에트 정권도 세웠다. 혁명이란 이 말은 공산당의 언어책에 의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게끔 주입된 용어다. 그러나 이 용어는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공포와 재난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다. 문화대혁명 당시 룸펜 프롤레타리아를 거론할 때 공산당은 자신들이 룸펜 프롤레타리아로 룸펜이라 불리는 것이 듣기 좋지 않다고 여겨 룸펜을 빼고 프롤레타리아로 줄여서 사용했다. 깡패의 다른 한 모습은 억지와 깽판을 부리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독재한다고 비난하면 다음과 같은 악질적인 얼굴을 드러낸다. 친애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습니다. 중국 인민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이 우리에게 인민민주주의 독재 혹은 인민민주독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5. 다섯 번째 유전자, 이간질. 중국 공산당은 침투, 이간, 와해, 대체 등 수법을 거리낌 없이 쓴다. 공산당은 기만, 선동, 깡패짓도 모자라 이간질도 한다. 중국 공산당은 침투술에 능하며 이를 활용해 이간질한다. 지하공작원의 전 삼걸로 일컫는 첸장페이, 리커눙, 후베이펑을 지휘한 자가 바로 중공중앙특무익과 과장 천경이다. 첸장페이는 국민당 중앙수사과 주임 쉬연청의 기밀담당 비서이자 신복이었다. 첸장페이는 국민당 중앙조직부 서한을 이용하여 중화민국 정부군의 1, 2차 장시포위 토벌 전략을 리커눙에게 전달하고 리커눙이 다시 저우원라이에게 전달했다. 1930년 4월, 동북의 형식상 국민당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소속인 이중간첩 조직을 세웠는데, 겉으로는 첸정페이가 이끄는 것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천공이 진두지휘하면서 국민당 중앙수사과의 증빙문서와 경비를 이용했다. 리커농 또한 중화민국 해군육군 공군 총사령부에 들어가 무선 교신을 해독하는 일을 했다. 이때 그는 중국공산당 비밀보안국 책임자인 구순장이 국민당이 체포돼 변절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해독한 후 첸장페이를 거쳐 중공의 저우원라이에게 전달함으로써 공산당 간첩 조직이 일망타진될 위기를 모면했다. 친공파 양덕레이가 국민당 중앙수사과 상하이 특파원으로 있을 때 중국 공산당은 그를 시켜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공산당원의 신변 정보를 국민당에 알려 체포 처형하도록 했다. 허난의 한 공산당 원로 간부는 같은 한 공산당 간부에게 미움을 산 후 그의 밀고로 수년간 국민당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었다. 제2차 국공내전 당시 중국 공산당의 첩보라인은 장제스의 신변까지 뻗쳐 있었다. 국민당 국방부 작전차장이자 국민당 군대를 직접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쥔 류페이 중장은 뜻밖에도 중국 공산당 지하 당원이었다. 예나는 국민당 군 본인들도 모르는 이동 계획 정보를 미리 입수해 사전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국민당 장령 후쭝난의 기밀 담당 비서인 슝샹후이가 후쭝난 대군의 예난 진격 계획을 저우원라이에게 통보함으로써 후쭝난이 예난으로 진격했을 때 그를 기다리던 것은 텅 빈 성곽뿐이었다. 저우원라이는 장제스의 작전 명령이 아직 군단장에게 하달되지 않았는데 마오 주석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6. 여섯 번째 유전자, 약탈.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는 교취 호탈 수법이 새로운 질서로 형성됐다. 중국 공산당의 모든 것이 약탈로 모은 것이다. 홍군을 이끌고 무장으로 할거하려면 화기와 탄약, 먹고 입을 옷을 마련하는데 모두 돈이 필요했다. 그들은 이 자금을 토호를 공격해 은을 빼앗고 은행을 털어 조달했는데 토비와 다를 바 없었다. 리시엔네느의 홍군은 후베이성 서부 일대에서 성내 갑부 가족만을 납치했다. 부잣집마다 한 사람씩 납치했고 납치한 인질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는데 그 목적은 가족들이 인질 때문에 끊임없이 은화를 홍군에게 바쳐 그들을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인질을 석방하는 경우는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이 죽어 더는 그들에게서 짜낼 것이 없거나 홍군의 배가 부를 때쯤이면 간신히 목숨이 붙어있는 인질을 풀어주었을 뿐이다. 그들 중에는 공포와 고통에 시달리다 죽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토호를 타도해 땅을 나눠갖고 또 교묘한 수단으로 빼앗는 도적질이 전 사회로 퍼져나가면서 노동의 대가로 부를 창조하는 전통적인 사회 질서는 약탈을 일삼는 새로운 사회 질서로 대체됐다. 공산당은 어떤 선행도 없이 온갖 크고 작은 악행을 다 저질렀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선심을 베푸는 행위를 했다면 그 목적은 그를 부추겨 다른 사람과 투쟁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선을 중히 여기고 덕을 쌓는 전통은 사라지고 살인만 하면 되는 세상이 돼가고 공산 대동은 사실상 폭력 약탈도 인정하는 개념이 됐다. 7. 일곱 번째 유전자, 투쟁. 중국 공산당은 투쟁을 선동해 전통 종법 질서와 국가 제도를 파괴했다. 기만, 선동, 깡패, 이간질은 모두 약탈과 투쟁을 위한 것이다. 공산당의 철학은 투쟁 철학이다. 공산혁명은 조직적으로 폭행하고 파괴하고 약탈하는 것이다. 공산당은 농민의 주요 공격 목표는 토호 열신과 불법 지주, 그리고 각종 종법 사상과 제도, 도시 안의 탐관오리와 향촌 시골의 악습이다 라고 했다. 이는 시골의 전통 제도와 관습을 때려 부수라는 지시였다. 공산당의 투쟁에는 또 무력투쟁과 무장투쟁이 포함된다. 마오쩌둥이 말한 혁명은 손님한테 밥 사주는 일이 아니고 글 짓는 것도 아니며 그림을 그리고 꽃을 수놓는 것도 아니다. 그처럼 우아하고 그처럼 태연자약하고 그처럼 고상하고 그처럼 온화, 선량, 공경, 검약, 양보하는 자세로는 혁명을 할 수 없다. 혁명은 폭동이고 한 계급이 다른 한 계급을 뒤집어 엎는 격렬한 행동이다 라는 말처럼 정권을 탈취하려면 투쟁해야 했다. 수년이 흐른 후에 문화대혁명 운동에서도 이와 똑같은 투쟁 유전자가 다음 한 세대를 교육하는 데 그대로 사용했다. 8. 여덟 번째 유전자, 소멸. 공산당은 완벽한 집단 말살 이론 체계를 창조했다. 공산당이 저지른 수많은 일은 모두 전례가 없고 그 악행이 극한에 도달했다. 지식인들에게 지상천국을 약속해놓고 나중에는 우파로 때리고 처우라우주로 분류했다. 또 지주 자본가의 재산 약탈, 지주 부농 계급의 소멸, 농촌 질서 파괴, 지방 정권 탈취, 인질로 부자들의 돈 갈취, 전쟁 포로에 대한 사상 영혼 세뇌, 상공 자산 계급에 대한 개조, 국민당 내부 침투와 붕괴, 코민테른에 대한 분열과 배반, 정권 찬탈 후 여러 차례 정치운동으로 당내 숙청과 고압적인 정치 등 저지르는 일마다 모두 극한에 도달했다. 이 모든 것이 공산당의 집단 말살 이론을 기초로 이루어졌고 역대 운동이 모두 테러리즘의 집단 말살 운동이었다. 공산당은 초창기부터 끊임없이 완벽한 집단 말살 이론 시스템을 창조해왔는데 이른바 공산당의 계급론, 혁명론, 투쟁론, 폭력론, 독재론, 운동론, 정당론 등으로 구성됐다. 이 모든 것이 다양한 집단 말살을 실천해서 얻은 경험의 집합체다. 중국 공산당의 최대 특색인 집단 말살은 사상과 인성, 양심의 말살을 말하는 것인 바, 이는 그 집단의 근본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공포통치 방법이다. 즉, 당신이 공산당을 반대하면 공산당은 바로 당신을 소멸할 것이고, 당신이 옹호한다고 해도 공산당은 당신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산당은 누구를 소멸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면 바로 소멸하기 때문에 모두가 위기감을 느끼고 또 모두가 공산당을 두려워하게 됐다. 9. 아홉 번째 유전자, 통제. 공산당은 당성으로 당 전체를 통제하고 이어서 모든 인민과 전반 사회를 교화한다. 공산당의 모든 유전자는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지니는데 그것은 바로 공포 형태의 고압 통제이다. 공산당은 사악한 본질로 인해 모든 사회 역량에 천적이 됐다. 설립된 날부터 공산당은 직면한 매 하나하나의 위기 속에서 발악하면서 버텨왔다. 그것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줄곧 생존 위기였는데 그것의 존재 자체가 곧 공포였고 영원한 위기감을 조성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공산당이 최고의 이익을 얻게 하고 이로써 공산당 집단의 존재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산당은 항상 더 나쁜 방식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해야 했다. 당의 이익은 한 당원의 이익도 아니고 모든 당원의 이익을 합친 것도 아니다. 그것은 공산당 집단 자체를 대표하는 이익으로 개인의 그 어느 것보다 우위에 있다. 당이라는 이 악령의 가장 무서운 본질 중 하나가 당성이다. 그것은 무제한으로 확장되고 인성을 삼켜버리며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강제력을 지녔다. 저원라이와 순빙원은 동지였다. 순빙원이 죽은 후 그의 딸 순웨이스가 저원라이의 수양딸이 됐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순웨이스는 비판받다가 죽었고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머리에 대못이 박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녀의 체포장에 서명하고 동의한 사람이 의외로 저원라이였다는 사실이다. 중국 공산당 초기 지도자 중 한 명인 런비스는 항일전쟁 기간에 아편 전문 담당 요원으로 일했다. 아편은 중국인들에게 서구 열강의 중국 침략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중공이 감히 민족 대의를 거스르고 대대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했다는 것은 확실히 중공의 당성이 그것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아편은 중국인들에게 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아편을 비누란 이름으로 위장하고 타지로 운송하여 자금을 만들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후진타오는 2012년 럼비스 탄생 100주년 연설에서 럼비스는 숭고한 품성을 지닌 모범 공산당원이었고 그는 신념이 확고하고 당의 사업에 무한히 충성했다면서 그의 당성을 높이 평가했다. 장스더도 당성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람 중 한 명이다. 공산당은 그가 벽돌 굽는 가마 붕괴로 희생됐다고 했지만 민간에서는 그가 아편을 만들다 죽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가 중앙경위단에서 병사로 묵묵히 근무하면서 승진도 바라지 않았기에 중국 공산당은 그의 죽음이 태산보다 무겁다며 포상했다. 당성의 모범 전형을 보여준 또 다른 사람이 혁명기계에 영원히 녹슬지 않는 나사못으로 알려진 레이펑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들 두 사람을 오랫동안 전 중국인을 교육하는 데 이용했고 그들처럼 당에 충성할 것을 요구했다. 모범의 힘은 무궁하다는 것을 잘 아는 공산당은 수많은 모범 영웅을 모두 당의 강철 의지와 당성 원칙을 강화하는 모델로 잘 활용했다. 중국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한 후 공산당은 사상 통제 유전자를 더욱더 발전시켰고 성공적으로 당의 도구와 나사못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만들어냈다. 당성은 일관된 사고 패턴과 천편일률적인 행동 모델로 강화돼 온 나라 온 국민에게 적용되도록 했다. 당성의 행동 모델은 국가라는 탈을 썼고 당성의 사고 패턴은 전 국민이 자아 쇠뇌를 하도록 했고 사악의 메커니즘에 복종하고 동조하도록 만들었다. 2. 중국 공산당의 떳떳하지 못한 창설 역사. 중국 공산당은 자신의 역사가 승리에서 승리로 끊임없이 나아간 찬란한 역사라고 역설한다. 이렇게 자신을 미화하는 이유는 공산당 정권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사실 공산당이 일어선 역사는 전혀 떳떳하지 못하다. 그들은 오직 사악, 기만, 선동, 투쟁, 약탈, 깡패, 이간질, 소멸, 통제라는 아홉 가지 유전자에 의지해 정권을 탈취할 수 있었다. 1. 중국 공산당 설립. 소련 공산당의 젖을 먹고 성장. 중국 공산당은 인민에게 10월 혁명의 포성이 우리에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가져다 주었다고 가르쳤다. 사실 중국 공산당은 설립 초기인 소비에트 러시아의 아시아 중국 지부로 시작할 때부터 이미 매국 정당이었다. 설립 초기 중국 공산당은 돈이 없고 이론과 실천도 없으며 더 나아가 버팀목조차 없었다. 코민테른에 가입한 것은 폭력혁명에 참여하고 의존하기 위함이었는데 중국의 폭력혁명은 마르크스 레닌 시기의 폭력혁명과 일맥상통했다. 코민테르는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권을 뒤엎는 총지휘부였다. 그때 중국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동방지부였고 소련의 붉은 제국주의의 동방 노선을 집행했다. 중국 공산당은 소련 공산당의 성숙된 폭력혁명에 의한 정권 탈취와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치 경험에 의존해 정치, 사상, 조직 노선 면에서 모두 소련 공산당의 명령을 따랐다. 또한 외국에서 배워온 불법 조직의 지하 비밀 생존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감시와 통제를 엄밀히 실행했다. 당시 소련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의 버팀목이자 기댈 곳이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대표대회에서 채택한 중국 공산당 당헌은 코민테른 주관으로 제정됐다. 이 선언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창당학설의 바탕을 두었고 또 소련 공산당 강령을 중요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의 영호는 소련 공산당에서 유래한 외래종이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 천두슈와 코민테른 대표 마링은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 마링은 천두슈에게 당신이 진정한 공산당원이라면 반드시 제3코민테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편지를 보냈다. 비록 중국 공산당의 초대 대부로 불리는 천두슈였지만 교황청과도 같은 코민테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소련 공산당에 예속된 입장에서 러시아에 굴복하고 복종했다. 천두슈는 1923년 제3차 공산당 대표대회에서 공개적으로 당의 경비는 거의 모두 코민테른에서 나온다고 인정했다. 코민테른은 1년 동안 중국에서 20여만 위안을 쓰고도 중국 공산당의 성과가 좋지 않자 중국 동지들이 너무 노력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중국 공산당의 일부 기밀 해제 문건에 따르면 코민테른에서 받은 중국 공산당의 자금은 1921년 10월부터 1922년 6월까지 16,655 위안. 1924년도에는 1,500달러와 32,927.17 위안. 1927년도에는 187,674 위안이었는데 매달 평균 2만 위안 정도였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쓰고 있는 관심액기, 뒷거래, 비위 맞추기, 영합, 매수, 심지어 협박 등의 수법은 중국 공산당 초창기에 이미 사용됐던 것들이다. 코민테른의 책임자는 중공 중앙이 끊임없이 자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들은 자금 지급 출처가 모두 다른 점을 이용해 자금을 손에 넣는다. 왜냐하면 각 부서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받아간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자금을 받으러 오는 동지는 항상 러시아 동지의 기분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항목마다 자금 지출 담당자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다뤄야 하는지 잘 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단 공식 경로로는 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대다수 동지는 업무적인 만남을 피하고 가장 저속하고 거친 사기 수법을 쓴다. 예를 들면 헛소문을 퍼뜨리는데 이른바 코민테른의 말단 실무자들이 마치 소련을 질책하듯이 군벌에게만 돈을 주고 중앙에는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제1차 국공합작. 국민당 심장부를 파고들어 국민당의 북벌혁명을 파괴. 중국공산당은 장제스가 국민혁명을 배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다며 줄곧 거짓으로 인민을 기만했다. 그러나 공산당이 국민당과 제1차 국공합작을 시작한 것은 사실상 국민혁명에 붙어 사는 부채가 돼 기생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또 활동 과정에서 서둘러 정권을 탈취하고 소비에트 혁명을 발동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국민혁명을 파괴하고 배반한 쪽은 공산당이다. 1922년 7월 중국 공산당 제2차 대표대회에서는 정권 탈취가 급하기에 국민당과 연합을 반대하는 의견이 대회에서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태상 황제격인 코민테르는 대회의 결의를 뒤집고 국민당에 가입할 것을 중국 공산당에 지시했다. 제1차 국공합작 기간, 순종산이 죽기 직전인 1925년 1월에 중국 공산당은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 제4차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해 영도권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순종산이 살아있었다면 중국 공산당의 정권 탈취 표적은 장제스가 아니었을 것이다. 국공합작 기간에 공산당은 소련의 뒷받침에 기대어 국민당 내에서 거침없이 권력을 키워갔다. 탄핑산이 국민당 중앙조직 부부장, 펑쥐포가 노동부 부장과 사무 처리를 전담하는 비서, 린쭈한이 농민부 부장, 펑파이가 농민부 비서, 마오쩌둥이 국민당 선전부 대리부장을 각각 맡았다. 군관학교와 군 지도권을 갖는 것은 줄곧 공산당의 관심사였다. 저원라인은 황포 군관학교 정치부 주임, 장선부는 부주임을 맡았다. 저원라인은 또 군법처 처장직을 겸하면서 도처에 소련 군사고문을 배치했다. 또한 적지 않은 공산당원이 국민당 군관학교의 정치교관과 교직원, 그리고 국민혁명군의 각급 당대표를 맡았고 당대표의 서명 없이는 모든 명령이 효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국민혁명의 부채로 활약한 결과 1925년에 1,000명도 되지 않던 중국 공산당 당원이 1928년에는 3만 명으로 폭증했다. 북벌혁명은 1926년 2월에 시작됐다. 192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중국 공산당은 상하이에서 세 차례 무장폭동을 일으켰고 최후에는 북벌군 사령부를 공격하다가 북벌군에 의해 무장해제당했다. 광둥의 총파업 규찰대 또한 매일 경찰과 폭력 충돌을 일으켰는데 이 같은 교란은 4월 12일 국민당의 공산당원 숙청 작업인 4.12 대숙청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1927년 8월 국민혁명군 내부에 있던 공산당은 기회를 틈타 난창폭동을 일으켰지만 곧바로 진압됐다. 또 9월에도 창사를 공격하는 무장봉기를 일으켰으나 이 추수봉기 역시 진압됐다. 그러자 공산당은 당의 지부를 연대에까지 설치하는 네트워크식 통제를 실행하고 井冈산 일대로 도망가서 일부 농촌 지역에 기반을 둔 정권을 세웠다. 3. 훈안 농민폭동. 깡패를 조종해 일으킨 반란. 북벌 기간, 국민당의 국민혁명군이 군벌을 토벌하는 동안 공산당은 오히려 농촌에서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탈취했다. 1927년의 훈안 농민운동도 깡패들이 일으킨 봉기로 명성이 널리 알려진 공산주의 첫 혁명인 파리코민의 룸펜 봉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프랑스 국민과 당시 파리에 있던 외국인은 코민 멤버들이 모두 이상이 없고 파괴를 일삼는 도적대에 불과하며 고층 빌딩에 살면서 산의 진미를 먹고 눈앞의 향락에 빠져 죽음이 따르는 것조차 모르는 자들임을 직접 목격했다. 파리코민 폭동 기간에 그들은 신문 발행을 금지하고 왕에게 선교한 조르주 다르부아 파리 대주교를 인질로 잡고 있다가 총살하고 선교사 64명을 살해했다. 또한 궁전을 불사르고 관공서든 민가든 공적비든 공운탑이든 모두 망치로 파괴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유럽에서도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진 수도 파리는 봉기 후 모든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고 민중은 비참한 죽임을 당해 백골이 됐다. 당시의 재앙은 동서 고금을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했다. 마오쩌둥은 혁명의 공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농민은 농촌에서 지나치게 설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농민협회의 권력이 더없이 높아 지주의 입을 틀어막고 위세를 짓밟아버린다. 이는 지주를 때려 넘어뜨리고 그 위에 밟고 서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당신을 영책에 넣겠다고 협박하면서 토호와 악덕 지주에게 벌금을 물리고 기부를 강요하며 가마를 부숴버린다. 또 토호 지주가 농민협회에 반대하면 그들의 집에 몰려가 돼지를 죽이고 곡식을 퍼낸다. 토호 지주의 딸이나 며느리의 상하 침대에 올라가 뒹굴기도 한다. 걸핏하면 고깔 모자를 씌워 온 마을에 끌고 다니면서 악덕 지주들아 이제 우리를 알아보겠느냐고 한다.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니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돼버려 결국 농촌은 공포에 휩싸인다. 솔직히 말하면 일시적으로는 모든 농촌의 공포 현상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촌 반혁명파의 활동을 결코 진압할 수 없고 토호와 지주들의 권력도 타도할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정도에 지나쳐야 한다. 지나치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없다. 혁명 기간에 저지르는 많은 지나친 행동은 정말로 혁명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혁명은 공포 질서를 조성했다. 4. 북상항일. 국민당 토벌작전에 밀려 도주한 사건. 중국 공산당은 장정을 북상항일이라고 말하면서 장정을 중국혁명의 신화로 둔갑시키고 장정은 하나의 선언서, 선전대, 파종기의 역할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장정은 결국 우리의 승리와 적의 패배로 끝났다고 미화했다. 항일투쟁을 위해 북으로 행군했다는 북상항일은 중국 공산당이 그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꾸며낸 파렴치한 거짓말이다. 실제 사료에 의하면 1933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공산당은 국민당이 펼친 제5차 공산당 토벌작전 방어에 참패하고 농촌 정권마저 잇따라 이름으로써 근거지가 갈수록 축소되자 중앙홍군이 어쩔 수 없이 서북으로 도망다녔다. 이것이야말로 공산당이 장정을 하게 된 원인이다. 장정이란 용어 또한 이 패주한 과정을 거창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서쪽으로 포위망을 뚫고 우회하여 외몽골과 소련에 접근하는 것이 처음에 계획한 장정의 진정한 도주로였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운심폭이 좁아진 탓에 서쪽으로 진입하여 외몽골에 접근함으로써 앞뒤에서 공격을 받아 섬멸당하는 것을 피하고 패하면 소련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들은 산시와 수이 위안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곳은 항일 깃발을 높이 치켜들어 민심을 얻을 수 있고 또 그 일대에는 일본군이 없어 안전했다.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은 만리장성 연선이었다. 1년 후 산시성 북부에 도착했을 때 중앙 홍군의 주력 부대는 8만여 명에서 6천 명으로 줄었다. 5. 시안사변. 이간질로 제2차 국공합작을 끌어낸 사건. 시안사변은 1936년 12월 시안에서 국민당 동북군 지휘관 장쇠량과 서북군 총사령관 양우청이 장제스를 감금한 병변을 말한다. 중국 공산당의 교과서는 시안사변은 장쇠량과 양우청이 장제스를 위협해 국공내전을 멈추고 항의를 하도록 병간한 사건으로 중국 공산당 대표 저우원라이를 시안으로 초청해 사태 수습을 논의하고 전국 각계의 조정을 거쳐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10년 내전을 끝내고 항일 민족통일 전선을 형성해 중국의 위태로운 국면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고 적었다. 중국 공산당은 스스로 자신을 대세에 따르고 애국항의를 한 충신으로 묘사했다. 하지만 갈수록 많은 자료가 사건의 실상을 밝혀주었다. 시안사변 직전 양우청과 장쇠량 주변에는 이미 많은 공산당 특무가 집결해 있었다. 지하당원 류딩은 송칭링의 소개로 장쇠량에게 접근했다. 시안사변이 일어난 후 마오쩌둥은 류딩을 표창하면서 류딩이 시안사변의 공이 크다고 했다. 그리고 양우청의 부인 쉐바오저는 공산당원으로 1928년 1월 중국 공산당 조직의 승인 아래 양우청과 결혼한 그녀는 양우청이 소속된 국민당 군 정치부에서 일했다. 나중에 외교부 부부장이 된 공산당원 왕빙난도 양우청 공관의 좌상객이었다. 바로 이들 양우청과 장쇠량 주변의 많은 공산당원이 이 병변을 획책했다. 사변 초기에 중국 공산당 지도자는 장제스를 죽여 토벌당한 원수를 갚으려 했다. 하지만 당시 삼베이의 중국 공산당은 역량이 너무 약하고 완전히 괴멸될 지경이었기에 공산당은 장쇠량과 양우청을 앞세워 능란한 선동술과 김한술로 병변을 책동했다. 스탈린은 일본이 소련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기 위해 직접 중국 공산당 중앙에 편지를 보내어 장제스를 죽이지 말고 제2차 국공합작을 하라고 지시했다. 마오쩌둥과 저우원라이도 당시 중국 공산당의 힘으로는 절대로 국민당을 집어삼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장제스를 죽이면 국민당 군대의 보복토벌에 공산당이 오히려 전멸될 공산이 컸다. 중국 공산당은 즉각 말을 바꿔 연합항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제2차 국공합작을 받아들이도록 장제스를 압박했다. 공산당은 먼저 병변을 책동해 장제스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도리어 관대한 척하면서 다시 공산당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했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괴멸될 위기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국민당 정부에 붙어 살 수 있는 부채가 될 수 있었다. 이는 홍군이 팔로군으로 변신해 다시 한번 세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이로 볼 때 중국 공산당을 간교한 김한술의 고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항일 전쟁. 항일을 앞세워 차도 살인하여 공산당 세력을 확대한 사기극. 항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민당은 군인 170여만, 군함 총 배수량 11만 톤 규모, 그리고 각종 비행기 600대가 있었다. 반면 공산당은 1937년 11월에 개편한 신사군을 합해도 총 병력이 7만을 넘지 못했다. 게다가 내부 권력 투쟁으로 분열돼 한 차례 전투에도 바로 괴멸될 정도로 허약했다. 중국 공산당은 전 병력을 이끌고 일본군과 싸워도 일본군 1개 사단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중국 공산당의 눈에는 민족의 존망보다 영도권이 민족 통일 전선의 핵심 문제였다. 그리하여 공산당은 장제스와 연합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영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했으며, 이는 우리 당내에서만 이야기하고 실제 공작을 통해서 실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지배하기 위해 일으킨 9.18 사변 이후 중국 공산당은 일본 침략자와 호흡을 맞추면서 국민당과 싸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중국 공산당은 만주 사변 선언에서 중국인민들에게 국민당의 통치구역에서 노동자 파업, 농민소동, 학생 수업 거부, 빈민들의 파업, 병사들의 반란을 일으켜 중화민국 정부를 뒤엎자고 호소했다. 공산당은 항일 깃발을 높이 치켜들었지만 단지 후방에 편성된 지방군과 유격대에만 있을 뿐이었다. 공산당은 핑신관 전투 등 몇몇 손으로 꼽을 정도 전투 외에는 일본군과 싸워 전과를 낸 적이 별로 없다. 공산당은 오로지 세력을 확장하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 일본이 투항할 때 투항하는 일본군을 받아들이려고 쟁탈했고, 자신들은 정규군 90여만과 민병대 200만의 막강한 전력이 있다고 떠벌렸다. 항일 전면전은 전부 국민당 군대에 떠맡긴 탓에 항일 전쟁터에서 전사한 국민당의 장군이 200여 명에 달했으나 공산당의 지휘관은 거의 손실이 없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교과서는 국민당은 항일하지 않았고 공산당이 항일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끌었다고 끊임없이 왜곡했다. 7. 예난 정풍. 간담이 서늘한 사람을 다스리는 방식. 중국 공산당은 항일이란 명분으로 수많은 애국 청년을 예난으로 끌어들이고 정풍운동으로 수천 명 혁명 청년을 박해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 수립 이후 예난을 혁명의 성지로 묘사했지만 정풍운동의 죄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예난 정풍운동은 인간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암담하고 가장 잔혹한 권력 게임이었다. 소자산 계급의 독소를 제거하고 엄숙히 바로잡는다는 명분으로 공산당은 인간의 문명, 독립, 자유, 용인, 존엄과 같은 가치를 깨끗이 씻어 제거하기 시작했다. 정풍의 첫 걸음은 모든 동지의 인사 기록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1. 자기소개, 2. 정치문화에 관련된 연도별 개인기록, 3. 가족계급과 사회관계, 4. 개인자서전과 사상변화, 5. 당선검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인사기록에 본인이 태어난 이후 알게 된 모든 사람, 일어난 일들, 그리고 그들과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빠짐없이 그리고 반복해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빠뜨린 것이 있으면 문제인물로 분류했다. 또 참가한 사회활동, 특히 입당 경위를 밝히도록 했는데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생각한 바를 말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선검토였다. 주로 사상의식, 언사, 업무태도, 일상생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 당성에 반하는 요소가 있는지 파악했다. 사상의식을 예로 들면 입당이나 입대 후 사익을 추구했는지, 사적인 일에 당의 직무를 이용했는지 조사했다. 또 혁명의 비전에 대해 동요한 적이 있는지, 전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정, 아내 걱정을 하는지를 살폈다. 이런 기록은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에 모든 사람에게서 문제가 발견됐다. 이 과정에서 심사하는 간부가 내부 간첩을 색출한다며 자백을 강요하면 기필코 수많은 억울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정풍 시기의 예나는 인성을 단련시키는 생지옥이라 불렸고 많은 간부에게 상처를 입혔다. 항일 군정대학에 심사 공작조가 들어가 두 달간 적색 공포 속에서 즉석 자백, 시범 자백, 집단 설득, 5분간의 설득, 개별 담화, 대회 보고를 하게 해 붉은 무와 같은 이른바 겉은 공산당처럼 붉고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골라냈다. 또 안색 살피기 수법도 썼는데 이는 사람들을 한무더기 한무더기 단상에 올려놓고 얼굴을 살피는 것이다. 얼굴색이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변하면 혐의분자로 분류해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 코민테른의 대표조차도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다. 예난 상황은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감히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각자 꿍꿍이를 품게 하고 사람마다 긴장하고 두렵게 만들고 누구도 감히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비방당하는 친구를 위해 변호하지 못하고 모두 자신의 목숨 보전에만 급급하고 불량배가 아첨하여 벼락 출세하고 동지를 욕보이고 자신을 치욕스럽게 하는데 이것이 예난 생활의 특성이 됐다. 사람들은 미쳐갔고 모두 제 목숨과 제 밥그릇만 지키면서 영예와 존엄과 동지애를 송두리째 버렸다. 사람들은 더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당 지도자의 문장만 외웠다. 이러한 관행은 공산당 정권이 수립된 이후 공산당이 진행한 크고 작은 운동에서도 거의 변화 없이 그대로 나타났다. 8. 3년 내전. 매국으로 권력 탈취. 러시아 2월 혁명은 온화한 자산계급의 혁명이었다. 차르도 국가와 민족을 중히 여겨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퇴위했다. 그러자 레닌은 급히 독일에서 러시아로 돌아와 또 한 차례 쿠데타를 일으켜 차르를 무너뜨린 자산계급 혁명자들을 살해하고 공산혁명을 시작함으로써 러시아 자산계급 혁명을 말살했다. 중국 공산당도 레닌과 마찬가지로 국민혁명이 이룬 승리의 열매를 탈취했다. 항일전쟁에서 승리한 후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 정부를 무너뜨리는 국공내전을 벌이고 이를 해방전쟁이라 부르며 중국을 다시 전쟁의 재앙으로 몰아넣었다. 중국 공산당의 인해 전술은 잘 알려져 있다. 랴오선, 핑진, 화이아이 전투에서 사용한 전술은 사람을 총알바지로 한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비인도적인 전술이다. 창춘을 포위할 때 창춘 성내의 식량을 소진하기 위해 해방군은 명령에 따라 민간인의 탈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결과 두 달간 포위돼 있던 국민당 병사들은 진지 앞에서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다. 또 성 밖으로 피난 가려는 민간인이 20만 명에 달했지만 공산군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사후에 중국 공산당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칼날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창춘을 해방했다고 했다. 1947년과 1948년에 중국 공산당은 소련과 하얼빈 협정과 모스크바 협정을 잇따라 체결했다. 이로써 중국 공산당은 소련이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한 대가로 국가의 권익과 동북의 자원을 소련에 넘겼다. 쌍방은 소련이 몇 차례에 걸쳐 항공기 50대를 중국 공산당에 공급하고 노획한 일본 무기를 두 번에 걸쳐 중국 공산당에 주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소련 측이 통제하는 동북의 탄약과 군수품을 저가로 중국 공산당에 팔기로 했다. 그리고 국민당이 동북에 대규모 공세를 펼치면 소련은 비밀리에 중공군의 작전을 돕기로 했다. 소련은 중국 공산당이 신장 통제권을 탈취하는 데 협조하고 중소연합공군력을 구축하고 중공군 11개 사단을 무장시키는 데 합의했다. 따라서 미국이 소련에 지원한 130억 달러 규모의 무기 중 3분의 1이 동북으로 들어갔다.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소련의 동북 육로와 항공로 이용 특권, 그리고 국민당 정부와 미군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전략물자인 면화, 콩 등 동북의 농산물을 소련의 정밀무기와 교환하기로 했다. 소련은 중국 광물을 채굴할 우선권, 동북과 신장의 군대를 주둔할 권리, 극동정보국을 중국에 설치할 권리를 확보했다. 그리고 유럽에 전쟁이 나면 중국 공산당은 소련에 원정군 10만 명과 노동자 20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 공산당은 랴오닝성과 안동성의 특별구역을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편입시키기로 약속했다. 3. 사악한 공산당 유전자의 표현. 1. 공산당 역사의 특징. 영원한 공포감. 영원한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 역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생존을 유지하는 것은 공산당이 타고난 최대의 관심사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생존에 대한 최대의 관심이 끝없이 변화하는 껍질 속에 숨겨진 공포의 본질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것은 마치 시초의 암세포처럼 신체의 모든 부위로 퍼져 정상세포를 죽이고 악성세포를 폭발적으로 키운다. 역사의 순환 속에서 사회는 공산당이라는 변이 물질을 해결하지 못한 채 확산하도록 버려뒀다. 따라서 모든 계층과 영역에서 이런 강력한 변이 요소를 없애지 못해 사회 전체가 오염됐고 또 공산주의 혹은 공산주의 요소가 넘쳐나게 됐다. 이런 것은 또 끊임없이 공산당에 의해 강화되고 이용돼 도덕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이시켰다. 공산당은 사람들이 공인하는 도의 원칙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공산당의 모든 원칙은 절대적으로 그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절대 이기주의를 최고 원칙으로 삼으며 그 어떤 도의 원칙도 공산당 집단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한다. 또 공산당의 자아 원칙을 근본으로 삼기에 끊임없이 다른 외피를 걸친다. 중국 공산당은 위기가 연쇄적으로 이어진 초기에는 소련 공산당, 국민당, 국민정부 실체, 국민혁명에 붙었고 정권을 탈취한 후에는 각종 기회주의에 의지하고 민의와 여론, 사회 기능과 수단, 그리고 이외의 모든 것에 붙어 매 한 차례 위기를 모두 당을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으면서 그들의 강제 수단을 더욱 강화해왔다. 2. 공산당을 일으켜 세운 법보. 한결같은 사악함. 공산당은 통일전선, 무장투쟁, 당 건설이라는 3대 법보에 의지해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국민당은 자신의 교훈에서 공산당이 말하는 3대 법보 외에 선전과 간첩이라는 두 가지 법보가 더 있다고 했다. 이들 법보는 하나같이 공산당의 모든 깡패 유전자인 사악, 기만, 선동, 투쟁, 강탈, 깡패, 이간질, 소멸, 통제, 수법과 맞물려 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본질적으로 사악하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다수의 중국 공산당원들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모른다는 점이다. 린비아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진정으로 읽어본 공산당원은 몇 안 된다고 했고 중공의 공인된 사상가인 취추바이도 겉핥기로 대충 읽었을 뿐이라고 시인했다. 마오쩌둥 사상은 중국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시골 촌뜨기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이고 덩샤오핑의 사회주의 초급단계 이론은 사실상 자본주의다. 더구나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짜맞춘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마저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속에 사악함만 그대로 물려받았고 또 그 기초 위에 더욱 사악한 자신들의 것을 끼워 넣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이다. 그들은 기만술책과 단기간에 매수하는 수법을 동시에 사용했다. 통은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산당을 외톨이에서 큰 세력으로 키워 힘의 열쇠를 뒤집어 놓을 수 있었다. 통, 이른바 연합을 하려면 편을 잘 분별해야 한다.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이고 누가 우방인지 가려야 하고 또 좌익과 중도와 우익을 구분해야 한다. 또 누구를 끌어들이고 누구를 공격할 것인지, 언제 끌어들이고 언제 공격할 것인지 판별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먼저 적을 친구로 삼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친구를 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민주혁명 시기에는 자산계급과 힘을 합쳤고 사회주의 혁명 시기에는 자산계급을 소멸했으며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할 시기에는 민주당파 지도자 장버쥔, 러룽지 등과 손잡고 정권을 탈취한 후에는 그들을 우파로 몰아 공격한 것이다. 3. 공산당은 더할 나위 없는 깡패. 공산당은 유화책과 강경책 양면 전술에 능하다. 유화책 전술로는 선전, 통일전선, 이간질, 간첩, 모반, 이중전술, 세뇌, 유언비어로, 기만, 진상은폐, 심리전, 공포 분위기 조성, 공포증과 건망증 유발 등이 있다. 이런 전술은 착한 인간성을 말살하고 악한 내면을 표출시킨다. 강경책 전술로는 폭력, 무장투쟁, 탄압, 정치운동, 살인멸구, 납치, 때리고 패고, 정기적으로 엄격하게 다스리는 것이 있다. 이런 강경책은 공산당이 공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이다. 공산당은 유화책과 강경책을 잘 섞어 사용한다. 때로는 늦추고 때로는 옥죄고 외적으로는 느슨하게 하고 안쪽으로는 옥죄고 또는 풀어주었다가 당기고 또 인사출동 수법을 잘 활용한다. 중국 공산당은 끊임없이 민주라는 이름을 내세워 국민당 군대를 항복시키려 했지만 공산당 통치구역 내에서는 오히려 이견이 있으면 투쟁 대상으로 삼았다. 지식인 왕스웨이도 그런 이유로 투쟁의 전형으로 몰려 결국에는 도끼에 맞아 죽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들백합고 사건이다. 예난 정풍 운동에 참여했던 한 원로 간부는 자신이 정풍 대상이 돼 받았던 고통을 이렇게 회고했다. 당시 나는 끌려가서 극도의 압박하에서 자백을 강요당했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양심마저 팔아 거짓말을 했다. 그런 일을 처음 겪는 데다 연루된 동지에게 미안해 죽고 싶었다. 마침 책상 위에 총 한 자루가 놓여 있기에 들고 일어나 내 머리에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없었다. 그때 나를 조사한 간부가 들어와 잘못을 인정하면 된다. 당의 정책은 관대하다고 했다. 이렇게 당이 당신의 극한의 한계를 시험하고 당의 충성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바로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당은 늘 이렇게 당신을 사지에 몰아넣고 당신이 겪는 모든 고통과 굴욕을 감상한다. 당신의 고통이 극에 달해 울부짖을 때가 되면 당은 친절하게 다가가 당신에게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는 식으로 살 길을 열어주고 마치 목숨을 살려준 은인으로 당에 감지덕지하게 한다. 수년 후, 이 노간부는 홍콩에서 파룬궁 수련에 대하여 알게 됐는데 매우 좋은 수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파룬궁 탄압이 시작되자 예전에 자신의 모든 기억이 떠올라 더는 파룬궁이 좋다는 말을 감히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와 유사한 예로 청나라 마지막 황제의 푸이가 겪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감옥에 갇혀있던 그는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처형당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죽일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목숨을 부지하려는 본능이 생겨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스스로 세뇌하고 결국 나의 전반생이란 책을 씀으로써 중국 공산당이 사상개조를 성공적으로 마친 모범 사례가 됐다. 현대 의학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포에 짓눌리고 격리된 환경에서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또 심리적으로 동조하게 된다고 한다. 일단 가해자가 작은 은혜라도 베풀면 피해자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사랑에 빠지기도 한다. 중국 공산당은 이런 심리학 현상을 적과 인민의 정신을 통제하고 사상을 개조하는 데 성공적으로 활용했다. 4. 공산당은 가장 사악한 악성 종양. 중국 공산당 총서기 중 절대 다수가 한때 반당 분자로 몰린 적이 있다. 분명히 이 공산당은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독립적인 몸체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당의 지도자가 결코 당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당이 당 지도자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당시 소비에트 지역에서 국민당 정부군의 토벌로 당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한 점 거리낌도 없이 오히려 AB단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편 사람조차 밤에 끌어내 총살하거나 총알을 아끼려고 돌로 쳐 죽였다. 산베이에서 일본군과 국민당 틈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할 때도 예난 정풍이란 명분으로 내부 대숙청을 감행해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다. 이처럼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내부 대학살을 자행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세력 확장에 영향받기는커녕 오히려 중국 대지를 지배했다. 일부 소비에트 지역에서 자기 편끼리 서로 죽이는 이러한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악성 종양처럼 미친 듯이 자라는 과정에서 중심 부위는 괴사하고 밖으로 끊임없이 원래의 건강한 신체로 종양이 퍼져나간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침투당한 원래의 몸은 새로운 종양이 된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일단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면 파괴 역량의 일부가 돼 더 정직하고 진지할수록 그 파괴력이 더욱 크다. 이 몸이 완전히 파괴될 때에야 종양 자체도 죽게 된다.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지만 종양은 특성상 기어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 중국 공산당 창립자로 잘 알려진 천두슈는 오사운동을 이끈 문화인으로서 폭력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공산당원들에게 국민당 내 공산당의 정당의식을 강화하고 영도권에 큰 관심을 끌게 되면 필연적으로 혁명 내부에 긴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사운동 세대에서 가장 격렬한 인물인 그는 여전히 관용 지도를 간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그에게는 최초로 우경 기회주의자라는 딱지가 붙었다. 또 다른 지도자인 취추바이는 공산당은 직접 가서 싸우고 죽이고 폭동을 조직하고 그 어떤 파괴할 수 있는 정권은 모두 파괴하고 극도로 무차별한 방법으로 중국 사회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다. 나는 결코 열사로 미화된 채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사실 당신들의 대우에서 떠난 지 오래됐다. 참으로. 역사의 오해로 인하여 나 같은 문인이 억지로 혁명의 정치 무대에서 여러 해 살아왔다. 나는 줄곧 나의 신사다운 의식을 극복할 수 없었고 나는 결국 프롤레타리아 전사가 될 수 없었다. 공산당의 초기 지도자 왕밍은 코민테른의 명령을 받들어 공산당 근거지를 확대하지 말고 국민당과 연합해서 항일할 것을 주장했다. 당 회의에서 마오쩌둥과 장원태는 그들의 동지를 설득할 수 없었다.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힐 수 없어 괴로워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홍군의 실력으로는 일본군 일개사단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일시적인 충동으로 대우를 이끌고 필사적으로 싸웠다면 일본군에게 전멸됐을 것이고 중국의 역사는 분명 지금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마오쩌둥은 정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몸도 바친다는 전통문화가 주도하는 분위기장에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훗날 왕밍은 축출되고 좌경이었다가 우경으로 변한 기회주의자로 몰렸다.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 후야오방은 역대 정치운동 중에 발생한 억울한 사건을 바로잡고 공산당을 위해 민심을 수습했으나 여전히 공격받았고 자오쯔양도 공산당을 살리기 위해 개혁에 나섰지만 결국 좋은 결말을 보지 못했다. 공산당은 매번 새 정치를 한다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공산당을 개혁하면 공산당은 망할 것이고 공산당이 그들에게 준 권력도 곧바로 합법성을 잃을 것이 분명하다. 한 조직이 자체적인 노력으로 그 조직을 개선하는 데는 틀림없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산당의 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당의 지도자가 모두 불량한데 어떻게 혁명이 여전히 진행되고 확대될 수 있었는가? 가장 사악한 시기에 공산당 최고 지도자마다 실패하고 만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악한 정도가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장 사악한 자만이 당의 필요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당의 지도자는 모두 비극으로 끝장나더라도 당 자체는 굳세게 생존한다. 살아남는 지도자는 당을 조종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당의 흐름을 읽고 당의 사악한 기운을 따라가면서 당에 에너지를 주고 당이 위기를 넘기도록 도울 수 있는 자에 불과하다. 공산당원이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더라도 당과는 싸우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들은 모두 당에 순종하는 도구이고 최고의 경지에 서서도 기껏해야 당과 서로 이용하는 관계이다. 오늘날 공산당의 기이한 광경은 깡패짓 그 자체다. 당의 이런 착오는 장고타오에 의한 것이고 저런 착오는 4인방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마오쩌둥의 공과 과실은 7대 3, 덩샤오핑의 공과 과실은 6대 4라고 하면서 어디에도 당은 결코 잘못한 적이 없고 당이 잘못하면 스스로 바로잡으니 앞을 보고 나아가고 역사해진 묵은 빚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다. 당의 목표인 공산주의 지상낙원마저 사회주의 온포사회로 낮춰졌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조차 3개 대표론에 밀려 폐기됐고 심지어 공산당원마저 공산당을 욕할 수 있게 됐다. 통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공산당이 민주주의를 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하룻밤 사이에 장점인을 버리고 파룬궁의 명예를 회복해 주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의 집단 목표, 집단 생존, 집단 권력의 근본 취지, 그리고 공산당을 수호하는 권력과 통치는 불변한다는 것이다. 공산당은 폭력 공포와 강압을 당의 이론 강령에 주입해 당성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당의 최고 원칙이 됐고 지도자의 영혼이 됐고 당 전체의 작동 메커니즘과 모든 당원의 행동 준칙이 됐다. 당은 강철 같은 조직이어서 강철 같은 규율과 통일된 의지가 있어야 하고 전체 당원의 행동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맺음말. 역사의 어떤 힘이 공산당을 선택했는가? 왜 하필 중국 공산당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모두 세상에 두 가지 세력, 두 가지 선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나는 낡고 사악한 세력으로 그것은 악하고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려 한다. 다른 하나는 바르고 좋은 세력으로 그것은 아름답고 선한 것을 선택하려 한다. 바로 이 사악한 세력이 선택한 것이 공산당이다. 공산당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이 동서고금의 사악함을 집대성한 것이고 사악한 것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람들의 선량함을 가장 잘 이용하고 괴롭혀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의 형세를 구축했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고 선전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하고 1949년 정권을 탈취할 때까지 공산당의 피비린내 나는 폭력과 간교함이 없으면 그것의 천하도 없음을 증명한다. 중국 공산당은 역사상 존재한 그 어떤 단체와도 다르다. 마르크스와 레닌이 지어낸 이론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저지른 행동을 근사하게 포장했다. 또 일부 군중을 기만하고 선동하거나 이용하는 것에 제멋대로 해석을 곁들여 날마다 각종 선전을 통해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전략에 그럴싸한 이론의 탈을 덧씌워 실행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산당은 영원히 정확하다는 주장을 증명하려 했다. 중국 공산당의 발전사는 사악함을 집대성한 과정일 뿐이다. 따라서 정말 떳떳하지 못하다. 중국 공산당의 발전사는 바로 중국 공산당 정권의 합법성이 없음을 보여준다. 중국 인민이 공산당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교활한 관계를 부려 억지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비할 바 없이 사악한 유전자인 사악, 기만, 선동, 투쟁, 강탈, 깡패, 이간질, 소멸, 통제에 의지해 외래의 사악한 악령을 중국 인민에게 강제로 갖다 안긴 것이다.